11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인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이렇게 총독과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에게 끌고 갔던 이유를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했고,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그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들의 영향력과 많은 교집합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시고 사역을 하실수록 그들의 영향력과 자리는 빼앗겨져만 갔고 대중들의 관심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하려 그들을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관저 앞에 도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랍비들의 규례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의 집이었던 빌라도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시기는 유월절 시기인데 유월절에는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안에는 누룩이 없고 오직 무교병만 먹는 그런 절기였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누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이들은 부정하게 되고 혹시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효모가 들어가 있는 빵을 먹게 되면은 이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에 따라서 부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방인의 집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 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해 보이나요? 자신들은 피 지배의 계층입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를 처벌해라, 이 행악죄를 죽음에 이르게 해라 라고 당당하게 명령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역사학자인 필론과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요, 그의 정치 인생 중에 세 번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로마 군대의 깃발에는 조그만 메달로 된 그 로마 황제의 흉상이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그 다른 신,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죠. 그래서 빌라도 이전의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 군기에 있는 흉상을 빼고 그 로마 황제의 흉상을 빼고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군기에 붙어있는 흉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분노하였고 소란 끝에 결국 빌라도는 그 군기, 군대의 깃발에 있는 흉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 부족이 발생을 했고 이제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결국에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성전의 금고에서 그 돈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에 민중들은 분개하였고 폭동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가 몇 개의 방패를 만들었는데요. 그 방패 안에 그 당시 로마를 지배했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칠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방패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즉 신, 우상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방패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되었고 황제는 그 방패를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갈등을 했습니다. 또한 관할 지역의 문제로 황제에게까지 이야기가 올라가고 상소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마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빌라도의 행정처리 능력과 관할 지역 통치력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많이 낮아지고 바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황제에게 상소가 올라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유월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의 처리에 대한 것들은 많은 민중들의 초유의 관심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밀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결정해 줄 것을 빌라도가 그 예수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처벌할 수 있는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악을 행한 예수를 처벌해라 라고 하면서 소리쳤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을 내고 또한 이들을 이를 고발하는지 알아보고자 예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하면서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로마적 견해로, 즉 로마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다. 유대적 관점으로 이 예수는 메시아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고 바라보는 이 두 관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꿰뚫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말이냐, 즉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묻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나를 왕이라고 묻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역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또 빌라도는 도대체 당신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고발하느냐, 도대체 너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36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빌라도의 질문을 묵살하시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나라이며 의와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37절에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왕이구나. 결국 예수님을 왕이다라는 사실을 긍정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자신은 왕으로 왔고 율법이 예언하는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신임을 인정하시면서 자신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진리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과 대답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신분을 한번 우리는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빌라도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펴보았던 이 대화는 죄인과 재판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가 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질문과 대답의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인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담담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이 이끄는 대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에 당하시고 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바라보면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실패한 혁명가이고 유대 종교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혁명을 실패한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정치적 희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앞에 담대하시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며 오히려 빌라도를 재판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부활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시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셨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신문 또한 고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 의해 결정되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세상이 권력자들에 의해 세상이 이끌어 가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악한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주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세를 바라보면 강대국이 자본이,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강한 군사력이, 과학이, 지식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주일으로 2024년 교회력이 끝이 났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작성된 교회의 달력이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이 1월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교회력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첫 주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절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단과 세계의 많은 교회는 교회력의 마지막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1925년에 제정되었고 192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나라와 국민들은 가난에 빠져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실망하였습니다. 다시 국가의 부흥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는데요. 그중 하나로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25년 전으로 민족주의가 정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가, 독일에는 히틀러가 등장하였습니다. 가난과 패배감에 빠져있던 패전국들의 국민들은 카리스마를 가진 강한 독재자들의 열광을 했고 자신들의 민족이 우승한 혈통이니 다른 열등한 민족들을 학살하고 지배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당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였고 그들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은 견고해 보였고 그들이 행하는 폭력과 악행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고 역사가 바뀌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화되는구나 라는 이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를 가진 독재자가 왕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며 역사를 이끌어가시며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담아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절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죄의 습성을 가진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아니면 세상 속에서 왕을 찾고자 합니다. 2015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에 선정된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그림책인데요. 정글에 사랑하던 호랑이는 정글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자를 밀어내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사자굴에 찾아가서 이렇게 도발합니다. 나와라, 나와서 동물의 왕을 맞이해라. 원래 있었던 왕은 죽었다. 새 왕은 만수무강할지어다. 이렇게 정글의 왕이었던 사자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은 시작됩니다. 정글 안에 있었던 동물들은 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사자 편에, 한쪽은 호랑이 편에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싸움이 끝이 나자 새로운 왕이 되고자 했던 호랑이의 승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편을 들었던 동물들도 사자 편을 들었던 동물들도 그리고 왕관을 두고 싸웠던 사자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만 정글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호랑이는 아무도 없는 정글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동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호랑이와 사자의 모습은 권력의 자리와 왕의 자리를 찾고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보여주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는 무너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지배하고 왕이 되어 이끌어가는 세상의 끝은 호랑이가 홀로 서 있는 정글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의 주인도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간다라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도 자신 안에 있는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들이 차 있으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도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자신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삶, 그런 삶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아, 이것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고,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성경적으로 잘 선택하지만, 세상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선택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다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일을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뜻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행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었어야 했고요. 또한 기도하는 것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다니엘은 신앙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아마 타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포로의 신분이니까 잠깐 이것을 멈추면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신앙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속에 그 찾아오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번 매 순간 선택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고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누가 힘이 더 강하냐를 두고 왕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누가 더 높으냐로 왕을 결정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낮아지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좋은 인맥과 친구들을 사귐으로써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이 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친구하려 하지 않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시고 역사해 나가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통치가 닿는 것입니다. 언제는 신앙, 언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항상 주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은 언제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의 사랑의 통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